복잡한 세상, 복잡한 우리 사회 이슈들을 법으로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시사토픽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법률가 집단 중에 한 분이죠. 네, 법조계 이승기 훈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자리하셨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참 법대로 산다는 게
예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또 꼭 언제 있을 때 법대로 해, 법대로.
그렇죠.
예. 법의 단점은 뭡니까, 솔직히 우리 법조인으로서?
법이라는 건 네.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법을 준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긴 하지만
네.
때론 법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네. 인간관계가 경직돼야 된다,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러면
그렇죠. 예, 일상생활이 경직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래도 이승기 변호사 좀 부드러운 변호사죠?
예, 아유 저는 뭐 무법자입니다.
아, 야, 굉장히 겸양지덕이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연장선입니다.
네.
그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지난해 국세청에서 27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세금을 부과받으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야 법대로 내야지 왜 안 내냐 라면서 오히려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뭡니까?
야 왜 세금을 부과하냐?
어허.
국세청 너무한 거 아니냐?
어허.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오늘은 이 사건과 함께 상속세, 증여세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야 근데요 27억 원이요?
예.
자, 일단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아들로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는 김구의 아들 이전에
네.
6.25 때 맹활약한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꼽히는데요.
네.
이후에도 이제 공군 참모총장 마친 후에도 대만 대사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기도 한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김신 전 총장이 2016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망하기 전에 생전에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는데
네.
그런데 국세청이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 이제 삼남일녀가 있는데
네네.
이쪽에 증여세 18억 원과 상속세 9억 원, 27억 원을 연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야 이게 지금 근데 일단 자, 일단 그 42억 원을 이제 해외 대학에 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기부 목적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예. 김신 전 총장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면서
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 터프츠 대학, 또 대만의 타이언 대학 이런 해외 명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도 기부했고
네.
뭐 공군이 만든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돈을 줬고요.
네.
뭐 근데 이 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네.
한국과의 학술 교류, 또 한국학 강좌 개설, 그리고 한국의 항일 투쟁 역사 뭐 이런 걸 알리는 이제 김구 포럼 개설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익적인 목적에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 2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사실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쓴 것도 맞는 게
네.
이제는 그 김구 선생이 이제는 장손자죠.
네.
김진 씨가
네.
각 대학에 이제 입금한 내역이나 회신문
네.
또 이제 당시 이제는 그 현지에서 이 기부 내역을 보도한 신문 기사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서 공익적 목적인 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네, 증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네.
김신 전 총장이
네.
해외 대학에 돈을 보낸 건 맞아도
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의의 기부를 할지라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게 좋은 곳에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게 언뜻 듣기에도 참 그 불합리하다 이렇게
예,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목적의 기부를 할지라도요 모든 기부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기부나 이제는 증여의 형태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자산가가 야, 우리 자녀가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하는 데다 돈을 기부하겠다. 라는 식의 포장을 한다면 사실 자녀가 뭐 그 별다른 세금도 안 내고 부를 물려받는 이제 불합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부를 할지라도 증여세 부과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악용하는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예외적으로
네.
기부나 증여를 받는 자가 이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주는 기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관들이 이제는 공익 직법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종교기관, 학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이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네. 뭐 현행 세법을 보면은 이런 기관들에 기부를 하면은 해당 기관은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우리는 그 일반 이 기부한 사람들은 기부금 네.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학교기관은 네. 우리나라 초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내지 적어도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 학교를 의미하는 거지 아. 외국에 있는 외국 대학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외국에 있는 외국 대학은 돈을 기부해도 그 네.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나라에서 확인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또 해외에 있는 단체나 학교는 그 나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관이나 그 학교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도 확인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단체나 이제는 학교는 내국법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뭐 네. 세법이나 이런 거. 하지만 그렇죠. 해외 단체는 뭐 내국법에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에 있는 외국 대학은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 대학 같은 곳에서는 뭐 외국 대학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은 국내에 있는 공익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 대학에서 국내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는 그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 실적을 국내법에 따라 공개하거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채청 입장을 들어보면은 김신 전 통장이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외국 대학이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이제는 지정을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네. 현행법상 아무리 선의의 기부를 할지라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또 설명을 드리니까 또 거기도 법적인 이해가 되긴 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이제 공익적 기부인 만큼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네. 예, 지난 10일 국감에서 네. 이제는 한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국세청장이 이제 편법 상속으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좀 이렇게 좀 변경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뭐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을 바꿔서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현재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조세쟁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조세쟁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뭐 입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득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예,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자, 이 백범의 아들 김신 전 총장이 이제 좋은 뜻으로 기부한 건데 자, 아무튼 이제 해결이 잘 돼서 그 순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또 바라고요. 아, 근데 문득 이게 궁금한 게요. 자, 이 증여와 상속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증여는 네. 계약의 일종입니다. 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족이나 혹은 제3자한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네. 그 사람이 이것을 수락하면은 재산이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상속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네. 법률에 따라 친족이 승계받는 걸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증여는 산 사람이 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네.
또 증여는 친족뿐 아니라 제3자,
그
옆집이든 뭐든 친구든 다 가능한데 네. 상속은 법률상 그 친족,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반기 혈족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좀 더 많습니다.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더 많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속도요. 법률상 사촌 이내의 반기 혈족이라고 했는데
예.
자, 사촌 이내의 반기 혈족이 아무도 없어.
예.
막 6천, 8천까지 가.
예.
받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예.
그럼 그게 상속에서 증여로 바뀝니까? 그 망자가 있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상속으로 증여로 바뀌고
아.
사실 사촌인의 반기혈족까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거의 이론적으로. 없지만 있잖아요.
예, 이론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아주 치밀해. 이 이승기 변호사. 자, 그러면 증여가 왜 더 많은 세금을 내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예, 먼저 이 본인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한다는데 의문이 네.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증여와 상속 시 이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게 그 일단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이유는 네. 상속은 이제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적인 사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네. 증여세는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부의 대물림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또 증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예. 감내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자, 또 보면 이제 요즘 그 고액 재산가들이 그 손자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거 이제 분명히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세금을 줄이는 편법 증여.
예.
요건 또 어떻습니까?
예. 뭐 편법 증여. 요건 좀 좋게 표현하면 절세 기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예. 이걸 이제 생략 증여라 그럽니다.
예.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을 넘어가서 손자 손녀 네. 네. 손주한테 이제는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요.
네.
과거 이 정부가 생략증여가 이제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4년부터 생략증여 시 30% 할증 과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할증 30%를 고려하더라도 조부모에서 자녀 그리고 손자녀로 두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네.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바로 한 단계로 증여 이루어지는 게 세금 총액이 더 낮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1,0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또 아들이 자신의 자녀한테 또 증여를 하면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가 총액 2,000인데
2000이죠?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녀한테 바로 재산을 넘기면 1,000만 원에서 플러스 30% 할증이 되니까 1,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
7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겁니다.
절세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절세 방법으로 지금 또 고령화도 됐고 절세 방법으로 또 이게 대단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략 증여? 네. 이게
예.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인데 이게 보통 그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게 꼭 나쁜 거예요? 그렇게만 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반론도 사실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게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소득을 이전하면은 손자녀들이 이제는 좀 젊은 나이에 큰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왕성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소비가 촉진되고 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사회에 풀린다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략 증여를 굳이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어느 가치를 중시하기냐의 문제 같습니다. 뭐 부의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기냐 아니면 부의 세대 간 이동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미덕을 중시하기냐의 관점의 문제인데
네.
현 시점에서 보면은
네.
아무래도 부의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기는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리얼 파트너스의 우리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법으로 보는 시사 하여튼 오늘도 알찬 상식이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